오늘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있는 이곳 명륜동에서 약 2만 6천 킬로 떨어진 한 교회에서 날아온 짧은 성탄 인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 두개 연속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짧죠? 예, 끝났습니다. 방금 보신 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몬탈반 임마누엘 교회 주일중 선교사님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성탄 인사 동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교회 학교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이들의 성탄 인사고요. 두 번째 영상은 고등부 학생들과 참고로 필리핀은 고등학교 과정이 6년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아무튼 두 번째 영상은 고등부 학생들과 청장년 성도들의 성탄 인사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짬뽕이 돼갖고 정확히 무슨 말인가? 저게 뭐라고 하나? 알아듣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우리 주일증 선교사님과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정말 땀 흘리고 있는 김정임 선교사님 또 국내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는 윤옥석 목사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목사님들과 교회, 기관, 선교지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와 또 정성어린 물질로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작은 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고요. 통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저 홍전수사님이 이런 멘트를 했어요. 나오신 분 다 들으셨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흔히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타는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멋지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타는 금요일을 만듭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방식의 불타는 금요일과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기독교 방식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타는 금요일에 대해서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로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금요일 저녁에 사택에서 이제 교회로 오면서요, 제가 이제 동네 시장하고 메가마트 입구를 이렇게 거쳐서 오거든요. 근데 평소 저녁 때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기 저 메가마트 후문부터 동네역까지 거기를 이제 제가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그 공식 명칭이 명륜 1번가 거리래요. 근데 거기가 그야말로 온통 술판이. 그래서 명륜 1번가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동네 술집 거리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제가요 그 금요일 저녁 거기를 쭉 지나오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얼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제가 유심히 제가 관찰을 하는데 자, 거기서 동네 술집 거리에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오랫동안 다년간 가만히 계세요, 들은 분들. 오래 일부 앱에 들은 분들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오랫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술집거리에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 왜 이렇게 웃는지 정확히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간 술집거리에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사람들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사람들의 기쁨하고 기독교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들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평안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 같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얻는 기쁨 역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타는 금요일의 기쁨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다 나오시는 거죠? 아닌가요? 네.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 예수 믿는 우리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것도 세상의 방식과 예수 믿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집중하고요. 또 뭐 이런저런 다양한 공연이나 볼거리들 집중하고요. 또 아주 멋있는 분위기에 어머나 크리스마스 분위기 너무 좋아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고요. 사실 저런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럴 때는 더구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도 저런 방식으로 위축된 경기가 좀 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세상의 방식도 100%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저러한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예수 믿는 우리의 방식은 저런 방식이 돼요.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식이 되어야 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방식과 다른 예수 믿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던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종류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방식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헤롯 왕.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나시매. 예, 저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참고로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안티파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아부를 잘했어요. 로마 황제한테 엄청나게 아부를 잘해서 주전 47년에 유대 총독이 되고 주전 40년에 유대 왕으로 임명돼서 주후 4년까지 다스렸는데 이 헤롯 왕은 두 가지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첫째, 권력 지상주의, 권력 만능주의. 이런 거죠. 내가 최고다. 누구든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머리를 숙여라.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고대 세계의 왕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권력지상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헤롯 왕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저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헤롯 왕을 가리켜서 왕이 아니라 야만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역사가는 이 헤롯 왕을 가리켜서 무자비한 미치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가리켜서 뭐 야만인이다, 무자비한 뭐 미치광이다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전혀 심하지 않아요. 왜냐?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든지 세상에 자기 처남, 예, 그리고 장모, 자신의 세 아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죽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그 권력을 지키려고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은 편집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는데 심리적으로 볼 때요 이러한 헤롯의 편집증은 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만능주의, 권력 치상주의하고 연결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충직한 신하가 있어도요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있어도 저 녀석이 언제 나를 배반하고 내 왕위를 뺏어갈지 몰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와 같은 헤롯의 성향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의 방식에 그대로 연결돼서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자 헤롯 왕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 다음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하겠다. 헤롯 왕 자신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헤롯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왜냐? 저기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사는 두 살 미만의 어린아이,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빠져있던 권력 지상주의와 편집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아기 예수에게 혹시라도 내 권력을 뺏기면 어떡하나, 내 왕위를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악함을 거짓으로 포장한 방식이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긴 채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헤롯 왕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뭐 찾아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헤롯 왕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감춘 채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랬지요? 감춘 채 거짓으로 쉽게 말해 뻥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예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하면서 그 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날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제사장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던 두 번째 사람들, 저기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서 태어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야,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참고로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유대 땅이라고 붙인 것은 이 당시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스불론 지파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있었어요. 또 다른 베들레헴이.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것인데,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정확하게 분명하게 콕 집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실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는 걸로 끝.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행동도 했다는 기록 없어요. 아이고, 이거 봐.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어본 것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한번 베들레헴으로 가봅시다.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맞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게 맞나?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아랫사람을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또 다른 복음서 아무리 살펴봐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 한마디로 어떤 방식이다? 무관심이다. 무관심의 방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무관심의 방식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헤롯 왕의 방식보다 사실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왜냐? 흔히 그렇게들 말하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다. 맞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 무관심이. 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냈다면, 예, 끝내주게 잘했을 거예요. 성경 어디 어디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슨 무슨 사건이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사람의 무슨 무슨 모습이 있고, 줄줄줄줄줄 막힘이 없이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라고 말하면, 오, 그건 아니야. 싹 다 뒤로 빠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알고 그걸로 끝. 마음 중심으로는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 10절, 9절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저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또 몰약,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많은 분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동방박사들, 그들의 마음 중심을 표현한 것이다. 황금, 유향, 몰약, 동방박사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예물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앞세워서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값비싼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방식,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자녀도, 가족도, 누구도, 어떤 관계도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좋아한다? 다 알지 뭐. 나타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 그냥 묵혀만 두는 것, 그 사랑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악함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무관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동방 박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2019년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헤롯 왕의 방식,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방식은 동방 박사들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올해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나타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던 헤롯 왕,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의 방식이 아닌 동방 박사들의 방식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세워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명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